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칼빈의 기독교 왕요를 배움으로써 주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7장 4항부터 제7장 9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7장,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배양하시려는 것이었다. 3항부터 5항까지는요, 우리는 도덕적 율법을 완수할 수 없다. 여기 도덕적 율법이라는 표현은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항, 그러나 율법의 약속은 무의미하지 않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만을 볼 때에 율법만을 쳐다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만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며 당황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얻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정죄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저주받고 정죄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사람에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면서도 그 축복과 우리 모든 사람과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죠.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제시하는 축복은 우리들에게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혹은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희롱하시는 것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행복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보이시며 제시하시며 그것을 얻으라고 불러 유인하시며 그렇게 하라고 이제 부르신다는 것이죠. 또 얻을 수 있다고 다짐하시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감추며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시니 이것은 희롱과 다른 데가 없지 않은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왕요에 보면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조롱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절대로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초청하고 거기에 매료되도록 하고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율법의 약속에 조건이 붙어 있는 점에서는 율법을 완전히 준행해야만 약속을 얻을 수 있으며 완전한 준수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약속을 주신 것은 허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인애로 우리의 행위를 보심없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며 우리도 복음이 보여주는 그 인애를 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율법의 약속에 아무 결실이나 결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약속은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며 자기의 충만한 친절에 다시 다른 선물을 첨가하십니다. 즉 주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복종을 물리치시지 않고 도리어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완전히 만드시면서 마치 우리가 조건을 이행한 듯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약속하는 혜택들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제목 하에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논해야 하겠으므로 지금은 더 파고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신칭이 주제를 다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5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재롬이 서슴지 않고 저주의 쓰리만큼 이 생각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일반 사람이 생각하므로 우리는 곧 간단히 설명하여 재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재롬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죠. 재롬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롬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제롬의 생각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무엇이 바른 생각인가를 탐구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완곡한 말로 길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은 일이 없는 것과 대단히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나는 불가능하다고 부릅니다. 이 부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부른 것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한 절대로 생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작정이 막으신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랜 과거를 들추어 보더라도 성도들은 사망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몸. 한 사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의 목표에 도달한 일이 없었다고 나는 말합니다. 또 육정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나는 말합니다. 누가 여기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나는 우리가 어리석은 미신으로 어떤 성자를 공상하는가를 압니다. 하늘 천사들도 그 성자들처럼 순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천사들만큼이나 순결한 성자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성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천사처럼 순수한 성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또 경험에서 얻는 증거와는 반대됩니다. 그렇죠. 성경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 없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 경험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육체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진정한 완전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 점을 지지하는 명백한 증언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욥은 여러 구절에서 같은 생각을 주장합니다. 바울의 말은 가장 분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때 바울이 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무도 그렇게 항상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 아니 전제합니다. 성경에서 선언된 일은 영구적인 것, 심지어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펠라기오스파는 어거스틴을 궤변으로 괴롭혔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 행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여기 펠라기우스파의 궤변을 말한 것인데요. 그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궤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들의 주장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물론 죽을 인생을 천사같은 순결 상태에 끌어올리실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이미 성경에서 선언하신 것과 반대되는 이 일은 하시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실을 대립시키는 것은 생각이 부족하다고 첨가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말하기를 성경이 선언한 것은 있지도 않고 또한 있을 수도 없다고 말한다고 하면 이런 발언은 냉소에 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합시다.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리지 못한다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합니다. 사랑은 지식에 따르는 것이므로,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사랑은 지식에 따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인애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땅에서 방랑하는 동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하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하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 어거스틴의 말은 사랑은 지식에 따라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본성이 무력한 것을 볼 때에 율법을 이 육신 생활에서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이 점은 바울의 다른 구절도 밝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6항부터 9항까지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리며 거울과 같이 우리의 죄의 많음을 밝히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도록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엄격해서 우리의 모든 자기 기만을 빼앗는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 전체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도덕적 율법의 기능과 이용 가치를 간단히 개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그 기능의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고찰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그 기능에 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6항에서 첫째 기능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항으로 가보면은 둘째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12항에 가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그 셋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게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의를 밝히는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며 알리며 책하며 결국 정죄합니다. 사람은 이기심, 자의 눈이 어둡고 정신이 마비되었으므로 자기의 무력함과 불결함을 알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결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첫째 기능은 거듭나지 못한 이 일반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의함을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이 기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무함을 분명히 믿게 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정신력에 대해서 미친 자신을 가지며 자기가 택한 표준으로 재는 동안은 자기의 정신력이 빈약하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택한 표준으로 재니까 자신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과 율법의 어려움을 비교하게 되면 자기의 허세가 다소간 꺾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표준, 잣대를 율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을 아무리 굉장한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이 무거운 율법을 지고는 숨이 가쁘고 비틀거리는 것을 곧 느끼며 결국은 심지어 넘어지며 지쳐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배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의 눈을 어둡게 하던 그 교만을 탈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병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자만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판단을 근거로 삼는 것을 버려두는 동안은 자기 자신 판단,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위선을 의의라고 가장하며 여기 재미를 붙여서 가짜인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은총을 반역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뻔뻔스러운 가짜 의의를 제쳐놓고 율법의 절로 자기의 생활을 달지 않을 수 없게 되면 그 율법의 표준에 비춰보게 된다면은 그런 자기가 성길에서 멀며 참으로 지금까지 자기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무수한 죄악이 자기 안에서 버글거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죄는 깊고 꼬불꼬불한 구석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속이기 쉽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사도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이 탐심을 그 숨어있는 굴에서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련한 인간을 아주 비밀히 죽여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그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7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 율법의 정죄 기능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율법의 거울에 우리들을 비춰보면은 우리의 얼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울이 없으면은 우리 자신들의 죄악됨을 보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무력에 생기는 죄악을 그리고 결국은 그 두 가지에서 오는 저주를 봅니다. 거울이 우리의 얼굴에 있는 오점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를 따라가는 능력이 없을 때에 사람은 죄의 수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뒤를 곧 따라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의 죄책으로 인정하는 범행이 중대한 것일수록 우리의 책임을 묻는 심판도 더욱 엄중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한 사도의 발언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첫째 기능, 즉 아직 중생하지 않은 죄인들이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율법의 첫째 기능은 중생하지 않은 죄인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발언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이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게 하는 직분으로서 진노를 이루게 하며 죽입니다. 양심이 자기의 죄를 분명히 깨달을수록 죄가 더욱 커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럴 때 입법자, 하나님에 대한 완고한 불복종이 범행에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은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무장시킵니다. 율법 자체만으로는 고발하며 정죄하며 멸망시킬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은총의 영이 없으면, 여기 은총의 영은 은혜의 성령을 뜻합니다. The Spirit of Grace, 은혜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은총의 영이 없으면, 즉 은혜의 성령이 없으면은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며 죽이기 위해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율법을 공경하지 않거나 그 훌륭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율법에 순종할 태세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으면 율법을 알기만 해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니까 율법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적이고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의 영적인 율법과 격렬하게 싸우며 그 징계를 받아도 결코 시정되지 않으므로 원래 적합한 경청자를 만나면 구원을 주기로 계획된 율법이 죄와 죽음의 원인으로 변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범법자 이미 증명되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나타낼수록 반대로 우리의 죄를 더욱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구원이라는 보상은 의에 달렸다고 율법이 확실히 다짐할수록 그것은 악인의 멸망을 더욱 확실하게 만듭니다. 이 격언들은 결코 율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인애를 더욱 분명히 칭송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발언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사악과 부패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 앞에 명백히 지시하는 복된 생활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었지만은 우리들의 사악함과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지지 없이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고마우며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참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그것을 암시하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새로운 선물을 더욱 많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죄 기능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모든 사람이 사악하다는 것과 정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증언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모든 사람이 악하고 죄인이고 또 그래서 이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율법에 의해서 입증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확인은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완전히 연기를 잃고 낭떠러지에 뛰어들게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증언에서 마땅히 유익을 얻으면 됩니다. 율법이 악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문장에서 악인들에게라고 했는데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버림받은 자들, 즉 유기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공포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율법을 아는 것이 다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참으로 율법이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하며 정죄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사도는 단언합니다. 그는 같은 생각을 다른 곳에서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거나 멸망하게 버려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려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자기의 힘에 대한 어리석은 견해를 버리고 자기는 다만 하나님의 손이 받들어 주시기 때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벗은 몸과 빈손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피난에서 완전히 그 안에서 쉬며 그 안에 깊이 숨으며 의와 공로를 얻기 위해서 그 자비에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악으로 벌거벗은 그런 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필요로 한다. 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린다. 라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비는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긍휼, 즉 그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에서 하나님은 다만 완전한 의의 보상을 주시며 그러나 이런 의의는, 이런 완전한 의의는 아무에게도 없다. 어떤 사람도 완전히 의롭지 못하죠. 그러나 이런 의의는 아무에게도 없다. 반대로 악행은 엄격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련하고 무가치한 우리 죄인들을 대해서까지 은총과 인자로 빛납니다. 예, 마지막 구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마지막 구항.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함으로써 은총을 구하게 만든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기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예컨대 힐라리에게 보낸 서간에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약하여 피로할 때에 율법은 우리에게 은총의 도움을 구할 줄 알라고 합니다. 아셀리우스에게도 비슷한 말을 써 보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유학을 깨닫게 하며 그 대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은 유용합니다. 라고요. 여기 이 말은 율법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며 또한 우리들을 관건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치료약을 강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의 이노센트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율법은 명령하고 은총은 실천력을 공급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거 아주 간결한 문장이지만은 아주 핵심적으로 잘 말을 해줬습니다. 율법은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명령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발렌티누스에게 보낸 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지요. 그 율법의 명령,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근데 그 율법의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없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또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며 책망을 받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두려움으로 용서를 빌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감히 행동하지 않게 하시는 뜻이다. 네.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 체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며 그렇죠? 위대한 체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며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깨닫게 되면은 이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느끼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 체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며 우리 자신에게는 의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빈궁한 우리가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어거스틴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행동하소서, 자비하신 주여 행동하소서, 완수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소서, 아니 당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소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입이 막히고 아무도 자기를 큰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작은 자가 되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알게 하소서. 여고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 영과 문자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는데 내가 그의 증언을 많이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는 율법의 둘째 가치를 이렇게 명백히 설명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첫째 가치에 의존한 것이라고 알았거나 또는 철저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 정확한 뜻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표현한 말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의 이 첫째 기능은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작용합니다.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육을 억누른 후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다시 꽃이 피는 경지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다시 꽃이 피는 경지로 전진을 하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무서운 첫 인상에 놀라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이 이런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율법과 양심의 증언에서 철저한 타격을 받아 당연하게 받은 것을 무신 중에 스스로 탄로시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칼빈이 얼마나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율법에 관한 언급들이 나오는 서신들을 볼 때에 그 성경을 볼 때에 그것들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율법의 거룩한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